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교회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어떤 모델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도로 불러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불러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또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로 따지면,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뭔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한때는 예수 믿지 않았고 한때는 방탕하게 살았던 분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제가 몽골 선교지 다녀왔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진짜 점잖은 분이 있어요. 말도 얼마나 점잖고 정말 훌륭하신, 성품이 착하고. 그런데 그분이요, 그분 아는 분을 제가 언제 만났는데요, 한때 늘 포장마차 다니면서 술 마셨던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포장마차 다니면서 늘 같이 술 마셨다고 말하던 그분이 또 예수 믿어서 변화돼가지고 요즘은 어린이 전도사역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 다 과거가 있더라고요. 과거가 없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새롭게 변화시키셨는데 그런 은혜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 복음을 대항하고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여기고 정말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에 대한 기대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예. 우리가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한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을 부르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불러 세우신 이야기를 우리가 이 디도서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일꾼이 되었던,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일꾼이 된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 디도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레데는요, 크레타라 그래요. 보통 지도로 보면 여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아프리카와 그리스 혹은 터키를 이렇게 연결하는 지점에 있는, 지도를 보여주세요 방송실. 크레타 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와 그리스 터키를 있는 아주 요충지에 있는 아주 큰 섬이에요. 큰 섬. 이 크레타는 좀 유명하기도 한데 그리스 유럽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이고, 보통 우리 왜 미로로 된 궁전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 크레타 그레데입니다. 성경에는 그레데인데 보통 크레타 섬이라 그러고, 보통 유럽 문명 중에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 발생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역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그런데 이 섬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디도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는 그다지 좀 견고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교회가 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잘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파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도는 사도 바울이 채 마무리를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제 그리에 대해서 정리하는 일을 맡아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서,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라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디도서 이렇게 부르는데, 디도가 누군지 사실 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이 사람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 성경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사도 바울이 아주 신뢰하는 일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못다한 일들을 처리하는 일에 아주 많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디도를 만나면 사도 바울이 너무 행복하고 아주 위로를 받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울 때 디도가 그 일을 좀 함께 협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말년에 이르기까지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던 일꾼이고, 그리고 오늘 디도서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사역했던 일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사도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돕기 위하여 디도를 파송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일꾼이요, 자기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대에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고 혹은 대를 이어서 봉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바통을 계속 전달해주고 또 이어받아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수기 읽을 때 왜 그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아론의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장면 본 적이 있어요. 모세가 자기의 영적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에서 본 적이 있죠. 그러니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쌓이고 사역이 좀 이렇게 농익게 되면 그 사역의 바통을 다른 후세대에 혹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막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이번 주에 제가 몽골 갔더니 몽골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선교사가 몽골에 들어간 지 한 30년 됐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몽골에 들어가서 이제 한 30년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30년 사역하시면 젊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60이 넘고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몽골 현지인들에게 자기들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를 어떻게 이양하고 있는지, 그 영적 리더십을 어떻게 이양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몽골 장로교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보니까 그 처음에는 그 신학교를 만든 분들이 다 한국 선교사님들인데 지금은 그 신학교 안에 몽골인, 그러니까 몽골 사람 교수진이 한 10명쯤 생겼대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몽골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리더십을 이양하고 신학교도 이양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사명을 위해서 잘 살았다면 끝까지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후세대, 다음 세대를 세워가지고 그 영적 리더십을 잘 이양해서 이 복음이 계속 흥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뭐 디모데든 디도든 아니면 우리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하게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운 복음을 우리가 잘 따라 살면서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영적인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과 3절도 보시면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만 맡기신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 모든 헌신은 대를 이어서 전수가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확장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것인지 어떻게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 사람들의 일이지 혹은 더 헌신된 분들의 일이지 덜 헌신되었다면 우리 더 헌신된 사람들로부터 보고 배워가지고 그 헌신의 모델을 잘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제 예배당 마당에 차광막을 쳤거든요. 차광막을 쳤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 차광 붙이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오후 내 저녁 8시까지 했어요. 아마 열심히 쳤는데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10년 전에 차광막 쳤던 분이 지금도 차광막 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언제까지 이 집사님들이 하실 거냐 그러면서 제가 어제 또 한마디 보태기를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예배당 마당에 차광막 언제 쳐주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집사님들이 차광막 치는 거 너무 고마운데 지난주에 누가 나한테 묻더라.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차광막 치던 집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다음부터 그 집 남편 와서 치라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대를 이어서 50대가 있다면 그 다음에 40대가 하고 40대가 있다면 30대가 하고 전에는 우리가 있다면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 선한 일 어떤 아름다운 일이어도 대를 이어가면서 하는 것 그래서 계속 어떤 은혜와 헌신의 바통을 이어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디도서에 그런 은혜의 바통을 이어받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를 세워갈 만한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에 교회를 위한 또 다른 일꾼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장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7절을 보면 감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근데 장로가 하는 일이 감독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고 아니고 장로는 문자적으로 하자면 이게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교회의 연장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감독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살피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교회 안에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구역장, 교사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아마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직분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직분으로 따지자면 지금이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된 상황이에요. 발전된 상황.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초대교회의 본질, 초대교회, 교회를 형성하는 원리가 뭐냐는 것을 잘 배워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을 구현해내는 공동체가 되는 그것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초대교회와 같은 구조, 조직 그런 모습을 혹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뿌리로부터 자라나온 나무와 같아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마치 어떻게 말하자면 교회의 뿌리 같은 거죠. 그 뿌리에서부터 이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그 뿌리로부터 점점점 성숙해 성장하고 자라와가지고 지금 같은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교회의 구조, 교회의 조직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초대교회와 같은 구조와 조직과 직분과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마치 몸이 다 커버린 어른이 어린 아이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는지를 잘 이해해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뭐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분은요. 요즘은 슈퍼에 가면 올리브 기름 구하기 쉽죠. 올리브유. 예전에 올리브유 구하기 어려운 시절에 그분이 성경에 병든 자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구하기 어려운 올리브유를 구해와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는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병든 자를 살피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지에 대하여 듣고 배우면서 요즘은 병이 들면 올리브유를 구해서 이마에 십자가를 만들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야 돼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약을 먹어야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사람을 세울 때 제비를 뽑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는 항상 제비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캠페인하는 분들도 계세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디도서조차도 일꾼을 세울 때 제비 뽑아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될지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아,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성경대로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이 맥주감사절인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요,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은 밀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인데 우리는 밀 농사 안 짓잖아요. 최소한 과거에는 지었는지 몰라도 최소한 한국전쟁 이후로는 우리나라 밀 농사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너무 값싼 밀가루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밀 농사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밀 운동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밀 농사 많이 하지 않거든요. 또 밀농사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농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에는 농농사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보리 심고 그 사람들은 밀 심고 대부분 목축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보리 추수하는 날이 유월절이고 밀 추수하는 날이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이에요. 우리 맥추절은 성경이 말하는 그 맥추절 아니고 그 사람들은 유월절, 맥추절, 수상절, 3대 절기를 지키면서 1년의 농경주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까 이런 고백하면서 지킨 거고 우리 100년 전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나라는 세 번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겨울 농사, 여름 농사 이렇게 짓는 거죠. 그리고 겨울 보리 해서 이제 5월달, 6월달에 추수하고 나면 이제 맥추절, 맥추감사 지키고 그리고 논농사 다 하고 이제 가을거제 하고 나면 물론 미국에서 배운 거지만 추수감사절 지키고 이러면서 1년에 두 차례 감사제를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까 고백하면서 만들어진 전통이거든요.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 삶을 지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유월절, 맥주절, 수상절 안 지킨다고 해서 성경적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 고대 사회에 그 지역,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이고 그것으로부터 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고백하면서 우리는 맥주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대로라고 말할 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 고백과 어떤 삶을 요구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면서 그거를 우리 시대 우리 문화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무슨 조직이 필요하며 교회 안에 무슨 직분이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우리 시대에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고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일꾼, 감독할 만한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감독하는 장로가 계급은 아니에요. 계급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갈 감독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책임이고 이 영적인 권위는 책임이고 사명인데요. 그거를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왜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면 제일 처음에 짝대기 하나 이등병 그 다음에 적당한 때가 되면 짝대기 두 개 뭐 일병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면 다 집사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집사가. 그래 집사가 아니면 조금 부끄럽고 조금 창피하고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가끔씩 왜 나는 집사를 시켜주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용감한 분이죠. 목사한테 그렇게 질문하기 어려운데 목사님 왜 나는 집사를 안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뭐 직접 그렇게 말하는 직접 그렇게 말하는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압력을 넣어요. 뭐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왜 그분은 집사를 안 시키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은 1년에 예배당을 절반도 안 온다. 어떻게 집사를 시킬 수 있느냐. 아, 그래도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고 집사를 시키면 잘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리고 왜 나는 집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불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면 제가 집사를 시킬까요? 물론 제가 시키는 건 아니고 연말에 이제 당회에서 뭐 해서 하는 거지만 막 그렇게 왜 나는 집사 안 시켜주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을 집사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3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뭔가 답을 하는데 담대함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당회에서 다 이제 해서 하는 거지만 왜 나는 집사 안 시켜주냐? 그러면 다 집사 시킵니다. 다 집사. 저는 가끔씩 내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죄는 제가 짊어지고 은혜와 복은 여러분이 받으시면. 뭔가 이게 교회를 다니면 다 집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집사가 아니면 자기가 뭐 조금 이렇게 모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절집에 다니면 다 보살님이잖아요. 보살은 뭔가 좀 이게 뭐가 있어야, 절집에 가면 다 보살님이거든요. 교회 오면 다 집사님이에요. 아, 어려운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집사다운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다운 집사. 집사가 뭐 하는 일입니까? 집사는요, 문자대로 하자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문자대로 하자면 이 디아코니라고요. 집사라는 직분이라는 거는요, 이게 섬기는 직분. 그러니까 뭐 집사가 되면 일을 해야 돼요. 집사가 됐는데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는 집사. 완전히 진짜 아니에요. 예배만 참여하는 집사. 집사는 일하는 직분이거든요. 하다 못해 떨어진 쓰레기라도 줍고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집사면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봉사.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남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이 집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일꾼을 우리가 중직자라 그래요. 그거는요, 계급이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어린, 뭔가 이렇게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사람을 더 무겁게 짊어지는 사람을 보통 중직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책임이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늘 교회는 병이 들고 교회는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과 사명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인들 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이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아니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것이 책임이요 사명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시면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될 사람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6절에도 있고 7절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흠을 잡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가지고 점검해야 된다고 말해요. 교회 일을 해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맡겨주는 일을 했는데요. 집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장 7절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고집 센 사람은 교회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깊이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금 잘 절제하는, 쉽게 화를 내는, 이거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뭐 기분 좋다고 아니면 기분 우울하다고 술 마시는 어울리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사나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뭔가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그 선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순회 선교사 뭐 이런 순회하는 일꾼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하튼 뭐 거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어도 좀 잘 대접하는, 그것이 교회 일꾼의 자격 중에 하나예요.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 사람은 어떤 순종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 교회의 일꾼은 뭔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일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세한 일꾼의 자격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요,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6장 2절 3절을 보면 교회 안에 처음으로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일곱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좀 조건이, 자격이 조금 단순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다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처음에는 다 초신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래도 뭔가 좀 분별력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디도서를 기록할 때는요, 사도행전 6장을 기준으로 하자면 최소한 20년, 30년이 지난 후에요. 교회가 한 20년, 30년 계속 자라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 이게 성령 충만해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열정이에요. 열정. 근데 열정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뭔가 사리분별력 이상의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거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쓸만한 사람이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구나. 이 모든 자격 요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교회가 한 20년, 30년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저 열정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교회 일을 할 만한 일꾼인지를 가늠하라고 오늘 디도서가 가르쳐요. 우리가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 제자교회 안에 이렇게 좀 성숙한 성품과 그런 인격을 갖춘 일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런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을 양육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바울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을 소망.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유,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을 진리의 지식을 잘 가르쳐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내세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 세우신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한데요. 그 수준에서 넘어설 그 수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그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어떤 사명의 바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달려갈 수 있는 후세대가 생겨나는 그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그래도 교회는 이제 갓 생겨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막 일꾼 세우고 막 자라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보면 거의 절반이요. 아주 고약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번 우리 로마서 14장 묵상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데 교회 안에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할례파는 아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또 오늘 보면 15절 같은 거를 조금 염두에 두자면 뭐 정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먹으면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하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얼마나 험악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 사람들은 정말 가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모든 선한 일을 감독의 자격 중에 선행을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리는 아주 고약한 인간들인데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통 우리는 좋은 교회는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요, 반드시 고약한 인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리면요, 거기에 가라지도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고약한 사람이 없는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고약한 사람도 있는 곳이 어쩌면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욕같이 들리겠다. 그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고약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 고약한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살아있으면 좋은 교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말도 있고 13절에도 보면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꾸짖고 혼을 내면 조금 통제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면 왜 고약하겠어요? 고약한 사람은 항상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고약한 사람은 늘 제 고집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그런 고약한 인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고약한 사람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늘 일곱 명 축복하듯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되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고약한 인간이어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사람, 혹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고 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놀라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놀라지 말고, 주님 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배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요 대체로 응답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응답 진짜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가 나름 하나님께 응답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돼. 그런 인내, 그런 참고 견디기에 가장 능하신 분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좋은 교회는 고약한 인간이라고 내쫓는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그 고약한 인간을 품고 축복하고 기다리고 권면하며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언제든지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약한 사람들이요 훨씬 세력이 더 강할 때가 많아요. 세력이 더 강할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교회 안에 이단들도 있는데요. 이단들은요 훨씬 더 극단적이에요. 사람의 두려움을 막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데요. 그리고 그 이단들은요 너무 단순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전주 시내 곳곳에서 베리칩 666 간판 들고 서 있었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도 얼마나 참 안타까웠지만 지금도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생각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일어나기 전부터 평화동 사거리에 베리칩이 666 들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한옥마을에서 막 들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집에서 아이들 밥을 해주며 어떻게 빨래를 하며 어떻게 집안 청소를 했겠어요? 우리는 뭐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오면서도 뭐 집안 살림할 시간 없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1년 365일 몇 년을 그러고 있었거든요. 뭐 아닌 것처럼 웃기는 왜 웃으세요? 여러분은 너무 바빠서 수요 기도에 오라고 해도 잘 안 오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은 저주를 하거든요. 저는 저주를 못 하잖아요. 그분들은 겁을 주잖아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저는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해버릴까요? 얼마나 절실하면 하루 종일 베리칩이 666 들고 서 있겠어요. 베리칩 그거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났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쓸데없는 짓을 그 몇 년 동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집단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또 다른 두려움으로 묶여져 가지고 그 집단 안에. 이 어려운 일이에요. 더 단순하고요. 더 극단적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런 거짓말에 이끌리기가 훨씬 쉬워요. 오늘 본문에 그래대, 오늘 12절을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요 주전 6세기에 그레데, 크레타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은요 그리스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기 고향이 그레데예요. 그레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성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한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그레데 출신 에피메니데스가 말한 것처럼 그레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악한 일에 더 친화적인, 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가 더 쉬운 뭐 이런 뭐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쉬우냐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기가 쉬우냐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악에 대한 친화성이 있어요. 악에 대한 그 취약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친화성, 더 가까운, 악에 더 가까운 뭐 이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거를 이겨내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이 그레데 사람들의 게으름이나 혹은 자기 과시욕이나 그레데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구하는 그런 허영심을 부추기는 할례파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입을 막아야 되고 이런 사람 음이 꾸짖어야 되고 이런 사람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고약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쉬운 일 아니고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입을 막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쳐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그런 영혼이어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세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실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품어내는 그런 끈기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좀 너그러워서 고약한 사람을 봐도 아직 철이 없을 때는 미성숙할 때는 저를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좀 품어내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질 수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